보통 우리가 어떤 시대를 뒤바꾼 위대한 영웅이나 그 제국의 창립자에 관한 전기를 읽을 때 기대하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등장부터 아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다거나 하죠.
맞아요. 막 태양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거나 적들을 단숨에 제압하거나 하는 식이죠.
흠결 없는 완벽한 영웅 서사,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 현대의 치밀한 PR 전문가나 이미지 메이킹 팀에게 새로운 왕의 전 세계 데뷔 모델을 기획하라고 한다면 아마 단 하나의 흠결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시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청취자님, 그 역사적인 첫 장면이 왕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심지어 짐승의 털옷을 입은 야인에게 고개를 푹 숙이고 물속에 처박혀 세례를 받는 장면이라면 어떨까요?
브랜드 홍보 관점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수습 불가능한 PR의 재앙입니다.
아, 재앙 수준인가요?
그렇죠. 권위와 위엄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종속적인 위치로 자신을 한껏 낮추는 꼴이니까요. 세상의 권력 공식을 철저히 역행하는 이 당혹스러운 데뷔 무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구하시는 학습자 청취자님,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벽해야 할 서사가 시작부터 꼬여버린 것 같은 이 기묘한 장면, 바로 예수의 공생의 첫 시작을 다룬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마태복음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샅샅이 분해해 볼 텐데요.
오늘 내용 정말 흥미롭습니다.
세례, 광야의 시험, 그리고 첫 제자들을 부르는 이 과정들이 2000년 전 1세기 청중들에게는 얼마나 파격적이고 뼈를 때리는 충격적인 메시지였는지 재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기록을 진짜라고 믿는다면서요?
네. 학계에서 부르는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여기에 적용되거든요.
당혹성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영웅서사를 조작하고 싶었다면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 장면은 편집실에서 1순위로 잘려나갔어야 할 흑역사라는 뜻입니다.
아, 굳이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는 껄끄러운 팩트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인데도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반증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누가 자리 스승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지어내겠어요?
요한의 반응을 보면 그 당혹감이 얼마나 생생한지 알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도 경악하면서 만류하잖아요.
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내게 오시냐고 하죠?
네. 자신은 그저 물로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를 줄 뿐인데, 성령과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할 뿐이 어떻게 내게 오느냐며 막 펄쩍 뛰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는 기어이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막힌 역설의 순간 직후에 하늘에서 랍비들의 용어로 밧콜이라고 불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밧콜이요? 그 하늘에서 들려온 그 유명한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기이한 현상이죠?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심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굳게 믿었어요.
아,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다고 생각했군요.
예언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하늘의 뜻은 메아리 같은 아주 희미한 소리, 즉, 밧콜로만 간접적으로 들린다고 체념하던 시대였거든요.
그 침묵을 깨고 직접적인 하늘의 선고가 막 벼락처럼 떨어진 거네요.
게다가 그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구약 성경의 가장 상반된 두 가지 텍스트가 정교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상반된 텍스트의 충돌이라면 그 뭔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역할이 하나로 묶였다는 뜻인가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앞부분은 시편 2편의 인용입니다. 철장으로 열방을 부수는 아주 강력하고 승리하는 왕을 뜻하죠.
오, 왕이요.
그런데 뒤어 이어 나오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사야 42장의 인용이거든요. 이건 멸시받고 핍박받으며 사람들을 대신해 죽어가는 고난받는 종을 뜻합니다.
와, 잠깐만요. 승리하는 왕인데 처절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거 완전 모순이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400년 만에 하늘이 열리고 선포된 정체성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면서 동시에 비참하게 고난받을 종이라는 거죠. 당대 유대인들의 뇌구조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사명을 양 어깨에 지워버린 겁니다.
시작부터 십자가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깔려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청취자님, 이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독수리의 용맹함이나 사자의 포효 같은 좀 압도적인 이미지도 많은데 왜 하필 비둘기일까요?
현대인들은 피카소의 그림 이후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고정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공원 구석에 있는 그 비둘기나 평화의 상징을 떠올리죠.
하지만 1세기 청중들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구약의 가장 거대한 스펙터클이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죠.
아, 노아의 방주에서 날려보냈던 그 비둘기요?
네. 창세기 8장을 보면 온 세상을 집어삼킨 끔찍한 심판의 물이 거치고 새 창조와 생명의 회복을 알리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거든요.
아하, 멸망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신저였군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요한의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가 등장했다는 건 그저 뭐 마음이 평화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세상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주적인 선언인 거죠.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거기에 키너 박사님이 아주 실질적이고 유머러스한 현실적 이유도 덧붙이셨습니다.
어떤 이유요?
무언가 영적인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상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띄어야 했다면 뭐 박쥐나 날개 달린 개미떼가 쏟아져 내리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비둘기의 형상이 낫지 않았겠냐고요.
머리 위로 막 박쥐가 날아들었다면 다들 공포 영화인 줄 알고 기겁하며 도망쳤겠네요.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농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급격하게 꺾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주적인 새 창조의 왕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성령도 부드럽게 내렸고요.
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직후에 그 동일한 성령이 예수를 안락한 왕궁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심지어 내몰았다, 그러니까 쫓아냈다고 할 정도로 폭력적인 뉘앙스까지 풍기거든요.
맞아요.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죠.
가장 화려한 취임식 직후에 극한의 생존 서바이벌 훈련소로 그냥 내동댕이 쳐진 셈이네요. 새 창조가 열렸는데 왜 축복이 아니라 광야의 고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권력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예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거든요.
40일이요? 숫자 40도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며 철저히 실패했던 그 역사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무대입니다.
아, 과거의 실패를 다시 만회해야 하는 자리군요.
이스라엘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너졌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는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거죠.
청취자님, 그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유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2000년 전에 먼지 쌓인 텍스트가 아니에요.
현실과 아주 밀접하죠.
네, 지금 청취자님이나 제가 일상에서 매일 겪는 유혹과 뼈대가 똑같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네 능력을 증명해봐. 쉬운 길 놔두고 왜 돌아봐? 막 이런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건 마술사처럼 능력을 사적으로 막 남용하라는 거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건 무모한 스펙터클을 일으켜서 사람들 시선을 한 몸에 받으라는 거죠.
이 유혹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면 결국 네 정체성과 권력을 세상의 방식대로 소비하라는 무서운 압박입니다. 특히 마지막 유혹이 절정이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고 했던 그 대목이죠.
네.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판타지, 즉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짓밟고 군사적 혁명가가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거네요.
고난받는 종의 길을 버리고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는 대신 마귀와 타협해서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정치적 권력을 잡으라는 짜릿한 제안인 거죠.
솔직히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위에서부터 뜯어고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라면 엄청 솔깃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그 효율성의 유혹을 받죠.
게다가 마귀도 꽤 교묘한 게 막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하잖아요. 시편을 들먹이면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줄 거야 하면서요.
그게 제일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는 거랑 똑같은 수법이네요.
맞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그 문맥이 거세된 텍스트입니다. 진리의 일부분만 싹 잘라내서 욕망을 부추기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나요?
기적을 일으키거나 마귀를 힘으로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실패했던 신명기의 말씀들을 아주 정확한 문맥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용하여 받아칩니다.
아,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길을 택한 거군요.
네. 흥미롭게도 예수가 역에서 외친 사탄아 물러가라는 단호한 호통은 훗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겠다는 앞길을 막아섰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쏟아집니다.
와,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을 우회하는 쉬운 성공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입에서 나왔어도 철저히 사탄의 방식이라고 딱 선을 그으신 거네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왕관은 거부하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쓰려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잔인할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키너 박사님 강의 자료를 보면 본인의 아주 가슴 아픈 개인사까지 등장하잖아요.
성경을 관통하는 거대한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거대한 사명을 맡기기 전에는 반드시 광야의 시험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나 모세 같은 인물들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노예와 죄수로 밑바닥을 기었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공포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키너 박사님 자신도 학자로서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시기에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무려 2년 동안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깊은 절망을 겪으셨다고 고백하죠.
세상에, 2년이나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이었겠네요.
스스로 아무 쓸모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의 고난을 떠올리게 하셨답니다.
아, 성경 속 선지자들도 다 겪었던 길이라는 걸 깨달으셨군요.
네, 그리고 네가 무언가 대단한 재능과 완벽한 인격을 가져서 널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은혜가 족하기에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죠.
와, 은혜가 족하기 때문이다.
광야의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실패의 늪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수적인 재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르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청취자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낸 이후에야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수종 들고 돌보잖아요.
그게 순서죠. 시험을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천사들을 호출하는 취득키를 쓰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확정한 예수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인용해서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역이 시작되네요.
네, 그 입에서 터져나온 첫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인데요.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막 죽어서 구름 위에 하프 켜고 있는 저 너머의 황혼적인 장소를 떠올리잖아요.
그게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장소가 아닌가요?
1세기 유대인들의 귀에 들린 왕국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자체를 의미했거든요.
통치와 다스림이요?
유대인들이 매일 입술에 달고 살던 쉐마 기도문이나 카디시를 보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예수는 저 멀리 있던 그 다스림이 마침내 역사의 한복판으로 침투해 들어왔다고 선언한 거군요.
네.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로마 제국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병들고 굶주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기엔 현실이 너무 막 시궁창이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독특한 긴장 상태로 설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Already but not yet이죠.
저는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딱 이 비유가 떠올랐어요. 마치 청취자님이 너무나도 살고 싶었던 최고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금을 딱 걸어둔 상태요.
아,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내 권리는 이미 시작됐고 그 집은 내 것이 확정됐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서 혜택을 100% 누리는 건 아닌 상태잖아요. 혹은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의 하이라이트 예고편을 먼저 본 상태 같기도 하고요.
그 보증금이라는 표현이 학문적으로도 완벽한 핵심을 짚었습니다.
오, 진짜요?
초기 기독교 문헌과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얼레본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제로 쓰던 상업 용어거든요.
비즈니스 용어요?
네. 첫 번째 할부금이나 계약의 확정을 보장하는 보증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와... 영적인 상태를 아주 세속적이고 실물 경제적인 단어로 표현했네요. 확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성령이 나는 알아본, 즉 보증금을 통해 장차 완성될 새 창조의 능력을 오늘로 앞당겨와 미리 맛보며 살았던 거죠.
혜택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은 아직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군요.
바로 그 두 단계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청취자님, 한 발은 현실의 진흙탕에 담그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 발은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걸치고 그 에너지를 오늘로 끌어다 쓰며 산다는 게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네, 아주 실제적인 힘이죠.
자, 다스림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이 거대한 혁명을 함께 이룰 팀이 필요할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당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네, 제자를 부르는 방식이 아주 파격적입니다.
왜 엘리트 율법학자들을 놔두고 굳이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들을 선택한 걸까요?
이 장면에는 당시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놓치기 쉬운 충격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1세기의 저명한 랍비들은 스스로 해변을 어슬렁거리며 제자를 픽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나요?
네, 스승의 명성을 듣고 뛰어난 청년들이 찾아와 발밑에 엎드려 바르침을 구하는 것이 당시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생업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을 지명해 부릅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역발상이네요. 그런데 잠깐, 저는 평생이 어부들을 가난하고 헐벗은 소작농 이미지로만 상상했는데요. 그물 하나 쥐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만 당시 갈릴리 호수의 어업은 꽤 규모가 큰 산업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자신들 소유의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품꾼, 즉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중산층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물로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단순히 오늘 고기도 안 잡히는데 때려치우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선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었죠.
번듯한 가업과 안정적인 수입, 직원들까지 싹 다 포기한 엄청난 하향 이동이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끈끈한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가업을 내팽개치고 떠돌이 랍비를 따른다는 건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신이자 지역사회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미친 짓으로 보였겠네요.
그런데 예수는 이들이 평생 익혀온 기실을 무가치하게 버리지 않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재활용하십니다.
아, 고기를 낚는 데 쓰던 인내심과 금을 던지는 타이밍, 밤을 새우는 근성을 이제 사람을 낚는 일에 쓰도록 본질을 치환시켜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평범한 기술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목에서 키너 박사님이 들려준 자신의 젊은 시절 일화가 아주 묘한 감동을 줍니다.
오, 어떤 일화인가요?
그가 무신론자 시절에 고대 로마나 그리스 고전에 깊이 심취해 있다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직후의 일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세속적인 학문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거룩하게 성경만 읽어야지 라고 굳게 다짐했다고 해요.
열정에 불타오르는 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그런데 학교 숙제 때문에 억지로 라틴어로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를 번역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아, 로마 제국의 세속적 영광이 가득한 텍스트잖아요.
짚었답니다.
네, 그랬더니요?
하필 누가복음 20장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구절이 나왔다는 거죠.
와, 카이사르, 그러니까 가이사 책을 읽기 싫어서 폈는데 가이사의 구절이 나오다니 진짜 소름 돋는 우연이네요.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 같지만 결말이 주는 울림이 큽니다. 결국 그가 회심 전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던 헬라어와 라틴어 같은 이방의 세속적 지식들이 훗날 어떻게 쓰였을까요?
성경학자가 되셨으니까 혹시 그 배경 지식으로 쓰였나요?
정확합니다. 그가 1세기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주석하는 세계 최고의 신약학자가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결정적인 도구로 쓰이게 된 겁니다.
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려지는 경험이 없다는 걸 삶으로 증명하셨네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십니다.
청취자님, 혹시 지금 내가 밥벌이로 하는 이 지루한 일이 내 삶의 진짜 목적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세속적인 기술이 훗날 엄청난 반전을 일으킬 무기로 재련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통찰이네요. 자, 이렇게 팀이 꾸려지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치유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수리아의 모든 앓는 자를 고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대문헌 특유의 과장법이 섞였겠지만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껴집니다.
현대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누리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케냐 신학생의 여동생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물이 불어난 강을 목숨 걸고 건넜다는 이야기처럼 1세기 갈릴리에도 절망적인 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간절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는 그 권능을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고요.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건 당연하네요.
하지만 키너 박사는 이 대목에서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덧붙입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성공의 정점 아닌가요? 무슨 경고죠?
바로 군중 심리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경고입니다. 기적을 보고 열광하던 이 거대한 무리들, 이 하늘을 찌르듯한 인기가 사실은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것인지 기억하라는 거죠.
아, 인기의 허망하며.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4장에서 기적에 환호하던 이 무리들이 훗날 27장 십자가 처형 장면에 가면 어떻게 돌변합니까?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잔혹한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대중의 인기라는 건 결국 자기 욕망을 채워줄 때만 박수를 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빵을 줄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가 광야의 유혹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잡히니까 가차없이 침을 뱉고 등을 돌려버린 거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날 사명을 향해 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취 과정에서 찾아오는 성공과 대중의 환호에 취해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중의 변덕스러운 입맛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묵묵히 사명 그 자체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이네요. 오늘 우리의 대화를 쫙 펼쳐놓고 보니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완성됩니다.
네, 다 연결되어 있죠. 예수의 첫 시작은 당혹스러운 세리였고 그가 직면한 건 환호가 아니라 척박한 광야의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세상의 권력 공식을 찢어버렸고 기득권을 포기한 어부들의 평범한 기술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무기로 재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배신에 대한 경고까지 이 모든 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묻는 역동적인 청사진입니다.
자, 늘 익숙한 것 이면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며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신선한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아주 기대되는데요.
오늘 라틴어 번역이라나 어부들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그 어떤 기술도, 심지어 실패한 경험조차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네, 절대 낭비가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위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재활용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당신이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아오며 쌓아온 세속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기술 중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미션을 위해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만의 숨겨진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낡은 그물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흩어진 지식의 중각들을 기가 막히게 꿰맞추는 새로운 심층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